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1절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물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휘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슬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적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을 그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다녀오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땅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참 잘 안 바뀝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고 내가 남을 바꾸려고 하면 더 잘 안 바뀌죠.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도 분노하게 되고 또 남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더욱더 화가 나고 그러다가 다투고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관계가 끊어지고 많아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란 내 주도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놓아버리는 일이에요. 야곱은 일생 동안 움켜쥐고 내 주도권을 평생 행사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되죠.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한 친근감이나 야곱에 대한 그런 나를 닮았다, 내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뭐 걸핏하면 거짓말하기도 하지요. 또 한 번 쥐면 안 놀려고 부들부들 떨지요. 또 그러다가 불리한 일이 생기면 입을 닫아버리죠. 다 우리가 뭐 비슷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성경이 어떤 인물보다도 야곱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는 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희망을 갖는 것이죠. 그 야곱을, 그렇게 변할 수 없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맡겨드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킬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우리 주도권을 내려놓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제일 먼저 이별했어요. 내가 죽은 것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22년 만에 살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총리가 돼서 내려오라, 이제 오시면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갈등이 돼요. 아들 만나는 건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못내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야곱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또 누가 그 땅에 내려갔는지를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1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엘세바에 이르렀어요. 이제쯤이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야곱을 번갈아 쓰는 이 성경의 본문 의도를 잘 알 것입니다. 어떨 때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어떨 때 야곱이라고 쓰는지를 대충 짐작이 가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선입니다. 최남단이죠. 이 부엘세바에 이르렀더니 발길을 돌이키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얼마나 좀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땅에서 뼈를 묻을 거라고 결심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이 130살이 되었는데 어딜 가요? 여기 뼈를 묻어야죠. 저 부모와 부모가 묻힌 그 막벨라굴에 묻히는 것, 그게 인생의 이제 마지막 꿈이에요. 근데 이걸 떠나야 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걸음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부엘세바 하면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주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 믿음의 향취가 묻어 있는 것이죠. 여기를 떠나면 이제 영원히 돌아올지 못할지 모른다, 그런 막연한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에게나 신앙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심지는 헤브론이에요. 거기 가까이 있는 곳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소유했던 딱 유일한 땅은 막벨라 굴 하나입니다. 거기에 아내 사라가 묻혔고 자기 자신이 묻힌 것이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이 신앙의 중심지였다면 이삭은 이 부엘세바가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는 이곳에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는 부엘세바에서 큰 은혜,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신앙의 중심지가 우리 잘 안 들어 베델이에요. 형 에서를 떠나서 도망가다가 빈 돌베개 하나 베고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는 삼촌 하란 집에 도망갔다가, 하란에 있는 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 갔다가 세겜에 갔다가 큰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는 베델에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에게 신앙의 중심지는 베델이죠. 그러나 거기는 베델에서 그는 다시 헤브론을 가기를 원했고 이 부엘세바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했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헤브론에서 인생을 마치기로 결정했는데 웬걸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이 불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물어보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뭘 해야 할지 모르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막연한 불안이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에서 배울 태도는 이런 태도라는 것이죠. 떠나긴 떠나야 하는데 아버지 뜻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쩌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쌓았던 그 조그마한 제단, 돌무덤 같은 어떤 제단을 한번 찾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 비슷한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멈추어 서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예배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예요.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주도하신다, 그런 고백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저항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고백이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걸 선포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일생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생을 마칠 때까지 살겠습니다 하는 결정, 결단을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순간이 이 거친 세상, 악한 세상에 저항하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을 거부하는 몸짓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갈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예배는 우리에게 목숨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 시간입니다. 비록 성도들과는 비대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 대면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홀로 대면하더라도 그 시간이 진정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절 봅니다.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예배를 드리고 났지만 그는 뒤척이면서 잠이 오지 않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너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았더니 기껏 또 그렇게 갈 길을 몰라 헤매느냐?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나의 뜻을 모르겠느냐? 좀 이런 부담스러운 뉘앙스가 되겠지만 야곱아 야곱아 하면 숨쉬기가 편해요. 한결 친근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온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줬더니 기껏 하는 게 여기 와서 고기 또 잡는 것이니?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돌아가서 넌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니?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를 세 번씩 부릅니다. 베드로는 실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름 하나 부르는 것조차도 얼마나 배려해서 세심하게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불렀으면 부담스러워서 대답도 못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바, 야고바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번씩 부르는 것은 얼마나 그 음성을 확정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모범 답안.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음성이 들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후에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찾아오시면 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오직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쓰시더라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대답 아니겠어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종일 브엘세바에서 아버지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 길을 떠나는 게 아버지를 여기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다시는 내 아버지가 계신 이곳으로 못 돌아올 터인데 꼭 가야 되나? 요셉만 얼굴만 보고만 안 될까? 그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다시 가나안에 못 돌아올 텐데 아니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아니 죽을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는 얼마나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주님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들과의 언약, 늘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반복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겠다는 것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안심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뭘 가져 기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불안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던 권사님 한 분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는 그냥 모든 병이 다 낫대요. 하루아침에 모든 병이 떠났답니다. 다시는 불안하지 않대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십니다. 물론 살아서 돌아오진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야곱은 147세에 죽음을 받게 되고 그 아들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돼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야곱이 불안해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 의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답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하나님한테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뭐 궁금하면 직접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책임합니까? 아니, 염려로부터 풀려날 뿐이에요.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불안해하는 것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분께 기도드리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분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다 아시는 분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원래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어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 다시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 애굽에 다녀오겠다. 애굽으로 가라는 걸 지금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요?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을,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형제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왜 야곱들로 내려가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상상이나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안다고 하나 아는 것이 없고, 본다고 하나 보는 것이 없고, 깨닫는다고 하나 깨닫는 게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못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런티해주고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가면 편합니다. 모르고 가서 힘들어요. 다 알고 가면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 내가 왜 가는지,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고 가는 길인데 뭐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이제 야곱의 발걸음은 이제 뭐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이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겠다는데, 같이 다녀오시겠다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다. 믿으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8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벤과 르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롤이요 스브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랍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있는 게 여러분 여기 보면은 12절에 유다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원래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셋만 낳았어요 엘과 오난과 그리고 셀라여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셀라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 며느리 큰 며느리를 셀라한테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았더니 아시는 대로 유다가 만며느리와 통관을 하게 돼요 두 아들이 태어났죠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베레스와 예? 아 그렇죠 베레스와 여기 있잖아요 세라죠 이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유다의 아들에 이 엘은 죽고 장남은 죽고 그 만며느리 다말과 낳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아들로 버젓이 기록되었냐는 것이죠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들만 이름을 또 기록했어요 헤스론과 하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 족보는 기록되어서 안 될 족보란 말이에요 이 족보는 감추고 싶은 족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굳이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치유하시고 드러내심으로 그것을 영광스럽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고 우리는 드러내고 싶지 않고 우리는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것, 감추고자 하는 것을 다 드러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죄와 허물을 놀랍게도 부끄럽지 않은 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감출 때 죄가 되는 거예요 드러내면 죄는 별것 아닙니다 숨길 때 죄는 점점 더 엄습해지는 것이죠 창문을 닫아놓으면 곰팡이는 덮이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젖히고 커튼을 걷으면 바람이 통하면 그러면 곰팡이는 사라질 터인데 근데 그 창문을 꼭꼭 닫고 커튼을 꽁꽁 쳐놓으면 곰팡이는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말과의 부끄러운 얘기, 그 부끄러운 관계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너무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다른 아들은 기록하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랍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얘기하면서 에? 뭐 엘과 오나는 죽었다고 치고 셀라는 셋째 아들인데 기록도 없고 그냥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미쁘시게도 그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다 고백하면 그 부끄러운 일들을 들어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루어지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는 그 꿈이 만지면 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과 마찬가지예요. 만지면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나는 게 꿈 아닙니까? 그랬더니 딸을 만졌더니 금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꿈이 이루어졌지만 딸의 생명은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전부 기적을 베푼 게 어떤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생명이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놓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병을 앓고 있더라도 주님께 이 병을 맡기십시오. 부끄러운 일을 겪고 있다면 이 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병만 내어드리지 말고 내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실 것입니다. 수치에서 영광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기만 하면 내어드리기만 하면 수치가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 족보의 기록은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베레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냐는 것이죠. 16절 이하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쭉 읽습니다. 시작. 가세 아들은 시변과 악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라와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이름은 임나와 이스라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에셀과 셀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아들 이 애들 전체를 보면 절반이 라헬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이 지금 실바와 빌화 그리고 라헬에게서 낳은 아이들 이름이 쭉 있습니다만은 누가 열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들들을 제일 많이 낳았어요? 열두 아들들 중에서 아들을 제일 많이 낳은 아들 베냐민이 이렇게 기록돼요. 베냐민이 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제일 막내인데 왜 이렇게 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이게 궁금해서 왜 그랬을까? 그는 어머니 얼굴을 기억 못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형은 추억을 제대로 만들기도 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열 형들은 적대적이에요. 얼마나 그가 외로웠을까?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불렀을까?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베냐민에게 아들의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는 아마 이 아들들 키우느라고 정말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형을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아들들의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베냐민을 위로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거나 어려우면은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들들의 이름을 다 합쳐서 지금 계산을 해놓고 있어요. 그게 26절, 27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왜 또 며느리는 다 뺐을까요? 근데 말이죠.
이 지금 66명인데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이 넷을 포함해서 70명으로 기록했는데 또 뭐 그 70인 역을 보면 75명이다 뭐 여러 가지 숫자적인 이 혼선이 있어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70이란 열국 전체를 뜻하는 성경적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인들의 숫자 관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은 하늘의 숫자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의 숫자 7 합히면은 이게 완전수가 되는 것이죠. 또 열도 완전수지만 열둘은 3과 4, 하늘과 땅의 숫자를 곱해서 충만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두 지파, 이건 차고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는 숫자예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 동일하게 전부 다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이라는 숫자도 더 보지만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70은 열국 전체를 떠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70명이란 이제 온 열국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잉태되는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70명이 이 땅에 들어가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읽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70명을 따로 모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70명을 가까운 이웃이나 지역에 전도를 먼저 보내요. 그 70명을 보낸 예의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둘씩 앞서 짝을 지어가지고 각 지역 먼저 갈 곳을 쭉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17절 보면 70인이 어떻게 하고 했어요? 17절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이 그 고작 해야 갈릴리 지역이나 이쪽 그 변두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이 다니면서 지금 목격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흥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이 무슨 뜻인지, 이 70명을 통해서 행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70명을 파송했더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치고 마지막을 보면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쓸 것 아닙니까? 왜 받고도 가만 계십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기뻐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쁨이란 아무 기쁨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읽기만 했는데, 가서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같이 다녀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얼마 만에 돌아오신다는 겁니까? 4대 만에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야곱이 옛날 같으면 고센으로 바로 안 갔을지 몰라요. 그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숫곳에 먼저 이 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겜 땅에 땅을 사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였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고센 땅으로 직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야곱이 아들 요셉이 준비했다는 땅을 들었고 그 고센 땅에 가야겠구나. 아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둘이서 이제 만나서 눈물의 회호가 있었겠죠. 잠시 목을 어긋맞고 했다는데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오랫도록 울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다.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죽고 싶다.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구원이 임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무슨 사고로 죽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언제 죽어도 어디서 죽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으면 어디 있어도 불안해요.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늘 불만이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아야 합니까?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감, 불편함,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여기 있어도 좋고 저기 있어도 괜찮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반가운 소식을 확인하는 것, 그게 지금 야곱의 구원이 또달리 임하고 있는 증거죠.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는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토록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뭐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풀려난 증거입니다. 묶여 있는 데서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이런 진정한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 사이에 평화는 없습니다. 거짓 평화예요. 참된 화평, 참된 평화는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은 자유하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화평이지, 어디 묶여 있어도 묶인 사람들끼리 무슨 화평이 있습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무슨 가정의 평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거한들 무슨 집에 화평이 있습니까?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이 구원이 임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이 묶인 것들로 풀려나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시고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명명하신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왜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 공동체 한번 바라보는 게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가 곧센 얘기입니다. 곧센 얘기예요. 그게 31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를 읽고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다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곧센은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애굽의 변두리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곧센이라는 뜻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일강의 광활한 평야가 아니라 약간 언덕진 곳이에요. 목축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목축은 애굽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는 직업, 가장 싫어하는 백성들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압니다. 애굽을 알고 애굽인들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지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애굽의 변방, 애굽의 변두리, 곧센에다가 가족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는 애굽 속에 살지만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동시에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불가원, 불가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세상과 접촉점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너무 가까워서 세상 속에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리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요셉은 지혜롭게도 내 가족들을 바로의 왕궁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는 곧센 땅에다 두게 됩니다. 왜 곧센입니까? 불가원, 불가근의 거리를 두고자 하는 요셉의 지혜 아니겠어요?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등져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십니까? 강남입니까? 강북입니까? 서울입니까? 경기도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땅은 어디건 곧센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곧센 땅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짙은 어둠이 임하지만 곧센 땅에만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땅이 곧센이라면 그것은 빛이 임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짙은 어둠 속에 갇히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빛이 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관심 두기보다 우리가 사는 곳이 곧센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세상의 중심, 핵심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보다는 적당한 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목말라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목말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 삶의 근거지가 어딘지를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이 한 가족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애굽 땅에 왔을 때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고 애굽 땅 전체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빛이 임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빛이 항상 임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알고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에 대하여 물어보게 하옵소서. 그 빛에 대하여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디를 사는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 간에 저희들은 고센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따르지 않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말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리석은 방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저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묻는 질문에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때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떠날 때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